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시리아에 방공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기로 한 러시아의 결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 측에 S-300 지대공 미사일을 시리아에 배치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쿡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려하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나 누스라 전선 모두 공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쿡 대변인은 또 미국은 연합군 공군 병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들 병력이 고유의 방어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지중해에 있는 러시아 군함들과 시리아 타르투스 항내 러시아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S-300 미사일 1개 포대를 시리아로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예멘 정부를 보호하려는 동맹국 군함에 대한 반군의 공격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지난 주말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발 만데브 해협에 있던 아랍에미리트 연합 군함에 로켓 공격을 가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 후티 반군과 싸우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의 주요 일원입니다. 안보리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즉각적인 공격 중단을 촉구하고 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만데브 해협에서 국제선박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또 유엔은 지난 2014년 이래 민간인 등 만여 명이 숨진 예멘 내전의 정치적 해법을 찾기 위한 유엔 특사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터키와 이라크가 각각 총리 발언과 의회 결의안에 항의해 상대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이라크 외무부는 오늘 비날리 일드림 터키 총리의 도발적인 발언들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바그다드 주재 터키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일드림 터키 총리는 앞서 이라크 모술에서 ISIL 반군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반면 터키 정부는 이라크 의회가 모술 동북부 바시카 지역에 주둔한 터키군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항의해 앙카라 주재 이라크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태국을 방문하던 홍콩의 민주주의 활동가가 중국 당국의 요청으로 구금돼 홍콩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4년 홍콩의 민주화 운동인 이른바 우산혁명을 주도했던 조슈아 왕 씨는 어제 태국 수도 방콕 공항에 도착한 직후 체포돼 홍콩으로 향하는 항공편에 태워져 강제 출국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태국의 한 학생 활동가는 AFP 통신에 경찰로부터 중국 정부가 태국 정부에 왕 씨의 구금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태국 당국이 법에 따라 시행한 입국 금지 조치를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중국 정부가 그 같은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포털 업체 야후가 미 정보당국의 지시로 수억 건의 이메일들을 비밀리에 검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야후가 미 국가안보국이나 연방수사국의 비밀 요구를 받은 뒤 이 같은 감시 활동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3명의 야후 전직 직원들과 이 문제에 정통한 익명의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이메일 내용과 첨부 파일에 담긴 특정 문구나 코드를 찾기 위해 1년의 문자와 숫자, 기타 부호를 검색하도록 야후를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후는 모든 이용자들의 이메일을 검색하는 특정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설치해 정보당국이 제시하는 핵심어와 문구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분자기계를 개발한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오늘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분자기계를 설계 제작한 프랑스 출신 장피에르 소바주 스트라스부르 대학 명예 교수와 영국 출신 프레이저 스토더트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 네덜란드 출신 베르나르트 페링하 흐로닝언 대학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준입니다. 10월 5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이 함경북도 수재민을 위한 복원 사업에 긴급 자금 75만 달러를 추가 투입했습니다. 앞서 유엔은 수해 지원 활동에 435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북한 내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로버트 갈루치 미 국무부 전 북핵 특사가 권고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는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5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3도로 오늘보다 낮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에서 4미터로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이 북한 함경북도 수재민을 위한 복원 사업에 긴급 자금 75만 달러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에 설사병 등 의약품을 지원하고 수해 지역의 질병 관리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썰프가 3일 북한에 대한 긴급대응 지원금 75만 달러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지난주 유엔 4개 기구의 대북수해 지원 활동에 긴급대응 지원금 435만 달러를 배정한 지 닷새 만입니다. 중앙긴급구호기금 웹사이트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WHO에 배정된 이 자금은 함경북도 수재민들에게 보건 지원을 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수재민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설사병과 급성호흡기 질병 치료약 등 기본 의약품을 비치하고 수해 지역의 질병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중앙긴급구호기금이 이번 홍수 피해 대응에 긴급 투입하는 자금은 총 485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지난 28일 배정됐던 410만 달러는 세계식량계획 WFP에 180만 달러,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에 170만 달러, 식량농업기구 FAO에 60만 달러로 배분돼 30일 전달됐습니다. 또 29일 유엔인구기금 UNFPA에 배정됐던 25만 달러는 3일 지원됐습니다. 긴급대응지원금은 인도주의 구호가 시급한 나라에 제공되는 자금으로 유엔은 중앙긴급구호기금을 통해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나라들에 자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유엔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 수재민 지원 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함경북도 수재민 60만여 명을 지원하기 위해 미화 2,820만 달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으로 이재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고 식량과 보건, 영양, 식수, 위생 지원을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타판 미슈라 주북한 유엔 상주 조정자 겸 유엔 개발 계획 상주 대표는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집을 잃은 수만 명을 구하기 위해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북한 내부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건데요. 북한 내에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진 건 처음이라고 하죠. 조은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최근 부족한 식량 배급, 시장 활동 금지, 정부에 대한 분노 증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CSIS는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 36명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북한 내 9개 도에 걸쳐 실시됐으며 북한 내부에서 이런 조사가 실시된 것은 처음이라고 CSIS는 설명했습니다. 탈북자를 조사한 경우는 많지만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을 조사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CSIS의 리사 콜린스 연구원은 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내부에서 여러 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경력이 있는 단체에 조사를 위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와 응답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CSIS가 설문조사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내부의 9개 지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점은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콜린스 연구원은 이번 여론조사는 제3국의 탈북자들을 상대로 과거에 이뤄진 조사들과 비슷한 결과를 냈다며 다만 최초로 북한 내부에서 직접 북한 주민들의 입을 통해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이번 보고서에서 배급, 시장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공개했습니다. 주민들은 사회주의 낙원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생존을 위해 배급제에 의존하지도 않으며 정부가 경제활동을 방해할 때 가장 큰 분노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CSIS는 밝혔습니다. 공공배급제가 양질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36명 중 한 명도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만이 1990년대에 충분히 받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을 뿐입니다. 당국의 어떤 행동에 가장 반감을 가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로 경제활동과 연관돼 있었습니다. 응답자들은 장사 미천을 보안서에 뺏겼을 때 일반 서민들의 생활은 누구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장사죄로 교화소에 가게 됨, 강압적인 노력 동원, 세외 부담, 노인 미달, 재산 몰수, 교화소 수감, 배급 중단과 세외 부담, 생활상의 불편, 정전과 수돗물 단절 등의 답변을 했습니다. 또 많은 응답자들은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개혁 당시 북한 당국에 가장 화가 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CSIS는 2011년 한국통일연구원이 탈북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화폐개혁에 대한 반감이 드러났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CSIS의 설문조사는 28살에서 80살 사이 남성 20명과 여성 16명을 상대로 실시됐습니다. 이들은 평양시, 청진시, 무산시,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량강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노동자, 의사, 회사 대표, 주부, 공장 노동자, 이발사, 요리사, 목욕탕 직원 등이었습니다. CSIS는 이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내용 중 비공식 시장, 물물 교환, 외부 정보, 통일 등에 대한 결과도 취합해 앞으로 네 차례에 걸쳐 더 소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 통일의 문이 열리면 한국민들뿐만 아니라 720만 해외 한인들과 세계 각국에서도 새로운 행복과 번영의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린 제10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과 2016 세계 한인회장 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광적으로 집착할수록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될 뿐이며 결국 자멸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이 전해지곤 하죠. 미국의 한 비정부 기구가 탈북자들을 위한 인권 교육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효과적인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비정부 기구인 국제민주연구소는 최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탈북자들의 증언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새로운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실제 경험담은 국제단체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혹은 북한에게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제민주연구소는 탈북자들이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국제사회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국제사회가 알지 못했지만 인권 유린의 이야기가 탈북자들로부터 시민단체와 국제사회로 전해지면서 세계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03년 유엔에서 처음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는 과정에 시작부터 끝까지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침해 혐의가 사실임을 알게 됐다고 국제민주연구소는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탈북자들로부터 증언을 더 모아 보고를 한 후에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설립된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제연합의 193개국 중 119개국이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에게 김정은의 반인도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로 회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제민주연구소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유엔과 국제시민단체, 외국의 의회 공청회,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모이는 주요 회의에서 널리 공유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때 외국 정부 등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한이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음을 보일 수 있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증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왜, 언제, 어떻게 했는지의 육하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의 증언을 가장 중요한 사실로만 압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제민주연구소는 자신의 탈북 경험을 세 문장 이내로 설명하고 각국 정부의 특정한 행동을 촉구하는 권고 한 문장을 포함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증언 내용을 말과 글로 모두 연습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제민주연구소는 탈북자의 증언이 사실에 집중하고 정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부정확한 거짓에 과장된 증언은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밖에 국제민주연구소는 증언으로 인해 본인이나 가족들에 대한 보복이 두려울 경우 익명으로 증언하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제민주연구소는 이번 동영상이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의 기금 지원으로 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돌격대에 대해서 자행되고 있는 이른바 현대판 노예노동 실태가 오늘 서울에서 공개됐습니다. 군대와 유사한 조직 생활을 하는 돌격대는 각종 건설 사업에 동원되지만 임금은 거의 받지 못하는 기이한 형태의 노동 착취 조직이라는 주장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중학교를 졸업한 박경호 씨는 곧장 828 청년 돌격대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나이 17살.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평양 만경대 구역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를 나르는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노동량에 비해 한 끼 식사는 강냉이 밥 한 그릇에 반찬 한두 가지 뿐이었고 월급도 국수 몇 그릇 사 먹을 정도의 액수에 불과했습니다. 탈북자 박경호 씨의 증언입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시멘트 그 하차 작업이 있었습니다. 대대원이 한 200명 정도가 한 빵통에서 이렇게 포대로 이렇게 일반 이렇게 삽으로 떠가지고 등이라 메고 이렇게 자르라 등이라 메고 나르는데요. 이 시멘트가 몸에 다 붙어가지고 땀과 같이 이게 콘크리트가 돼요. 이게 가죽이 등까지 벗겨졌던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못 받았다는 거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고 한국에 오자마자 일을 해봤거든요. 거기에서 일을 하면 돈을 주는구나. 아 근데 내가 저기서 3년을 무보수를 일했으니까 그걸 통일되면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제2연합기업소 산하 25금속공장 건설사업소에 배치된 허광원 씨. 제2연합기업소는 북한 전역에서 토대가 안 좋은 사람들을 뽑아 조직한 곳으로 개성에서만 모두 500여 가구가 무산으로 추방돼 건설 현장에 동원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뒤 서두수 발전소 건설 공사 현장과 온성 탄광 등에서도 일한 허 씨는 하루 종일 허리를 펴지 못한 채로 일하느라 지금도 허리가 구부정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한 마리 끌려가는데 곱게 일을 야당 땅에서 베려가지고 그걸로 석탄을 파내는데 아침에 아들이 아침에 들어가면 저희 때까지 허리를 못해.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웃어져요. 그 사람들이 춥다 무슨 이거 뭐 여기 못 살 때다 이런데 추워다 이건 저 무슨 그런 놈들은 아침 일어나면 가족이 다 없어지고 한 70세대가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정치원 수용대로 다 보냈다고요.
북한 인권시민단체 열린 북한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돌격대 내 강제노동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돌격대에서 이루어지는 현대판 노예노동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돌격대는 대략 10년의 복무 기간 동안 군대와 유사한 조직 생활을 하며 국가 건설 사업에 동원되지만 임금은 거의 없는 기이한 형태의 노동 착취 조직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중학교 졸업생 중 출신 성분과 신체 조건이 가장 떨어지는 학생들이 거의 강제적으로 동원되는데 고된 노동과 배고픔, 구타로 이탈자들이 많이 발생하며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안전사고도 자주 일어난다고 전했습니다. 남녀 비율은 5대 5 정도로 남녀 간 작업의 구분이나 과제량의 차이가 없다는 게 증언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탈북자 박경호 씨는 남자와 여자 모두 같은 작업을 하는데 여자라고 봐주는 일은 없다면서 여성 인권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는 걸 한국에 와서 알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여자 인권 문제입니다. 북한 여자들 너무 억세 강해갖고 몰랐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여자하고 여성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분명 그들도 똑같은 여자예요. 거칠게 남자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좀 가슴 아팠고요. 그래서 친한 누나가 너무 힘들다, 나 도망치고 싶다, 못 견딜 것 같아,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보고서는 철길과 도로, 발전소, 아파트 등 북한에서 국가 건설 사업 대부분에 동원되는 돌격대의 규모를 최대 약 4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기업소 근로자들은 돌격대 동원 시간을 줄이고 자유 시간을 얻기 위해 기업소에 현금을 바치고 있다면서 기업소들이 이런 식으로 상당 금액의 현금을 매달 수탈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현금 수탈 행위는 일반 가정주부나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일어나는데 인민반과 각급 학교가 각각 주부와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경제 과제로 퇴비나 폐지 등을 거둬가고 현물이 없을 땐 현금을 수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 당국이 전국적으로 주민들로부터 매년 거둬들이는 금액은 미화로 약 9억 1,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인권최고대표 서울사무소의 안윤교 인권담당관은 지난 2013년 유엔 북한인권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의 인권 문제는 이제 전 세계 문제가 됐다면서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유권 규약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아동 어린이 권리 협약이라든가 그 이후의 협약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강제 노동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금지가 된 바 있습니다. 시와이의 경우에는 일단 적지 않은 수용 시설이 이미 국제 형사법 하에서 말하는 강제 노동 그리고 현대판 노예라는 그런 프레임에 들어간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 있는 여러 가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와 도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 북한 권은경 대표는 최근 국제사회에 충격을 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실태는 북한 내 강제 노동과 현금 수탈 체제가 해외에서도 그대로 자행된 결과라며 이 같은 충격적인 강제 노동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은경 대표는 북한 돌격대 출신 4명 등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18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 북한이 주체가 불분명하고 의도 파악이 제한되는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한국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유형의 국지도발이나 전략도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은신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력과 군사력을 갖췄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군의 능력과 미한연합감시정찰 자원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을 짚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과 관련된 개인과 기업 등을 제재한 경우가 46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제재였는데요. 여기에는 북한과 관련된 제재 대상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26일 중국 국적자 4명과 중국 기업 한 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There are no limits and there is no administration red line of exempt countries or companies. We go where the evidence.
이와 관련해 대니얼 프리드 미 국무부 제재 담당 조정관은 지난달 28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 참석해 국가나 기업을 제재하는 데 있어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을 제재한 데 따른 부담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당초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중국 기업이나 기관을 제재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미 재무부가 중국 국적자나 중국 기업 혹은 중국의 근거지를 둔 사업체 등을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BOA가 미 재무부의 특별 제재 대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일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기업이 제재 명단에 오른 경우는 모두 4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국제 테러리스트와 해외 마약 거래 핵심 인물, 그리고 이란과 미얀마 등 특정 국가와 거래한 혐의 등으로 미국 정부가 마련한 총 10개 제재 프로그램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인물과 기업 등이 가장 많이 포함된 건 대량 살상무기 확산자 제재 규정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베이징 알리트 테크놀로지라고 불리는 알코사와 중국 다이렌의 주소지를 둔 블루스카이 산업회사, 중국 국적자 리팡웨이 등 모두 22개의 중국 관련 기업과 개인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중 13개의 기업 등이 다른 제재 프로그램과 복수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한 개를 제외한 12개의 이란 금융 제재 규정이 적용됐고 나머지 한 개 기관은 조선광업개발회사로 지난 2010년 북한 제재 규정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광신용무역이라는 이름으로도 운영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북한 기관이지만 평양은 물론 베이징에서도 운영이 돼 중국의 근거지를 둔 사업체로 분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복수 등재되진 않았지만 북한 단천상업은행 베이징지사 라경수 대표와 김광일 부대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등도 중국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자 제재 규정 프로그램에서 발견됐습니다. 대량 살상무기 확산자 제재 규정은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해 개발과 거래, 운송에 연관된 개인이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대량 살상무기라는 큰 틀에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재 프로그램 대신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로 지난달 26일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 단둥 훙샹 실업발전과 이 회사의 창업자 마샤오훈과 회사 관계자 저우젠수, 훙진화, 러천신은 북한과의 거래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북한 제재 규정 프로그램이 아닌 대량 살상무기 확산자 제재 규정에 포함됐습니다. 그 밖에 중국 관련 개인과 기업 등은 해외 마약 거래 인물 핵심 제재의 10건, 이란 금융 제재 12건, 특별 지정 국제 테러리스트 제재의 7건, 북한과 시리아 제재 각각 2건, 벨라루스와 미얀마, 이라크 관련 제재에 각각 1건씩 들어있었습니다. 북한 제재 2건은 지난해 소니 해킹 사건을 계기로 발효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5와 2008년에 135515에 따른 것으로 대량 살상무기 확산자 제재 규정에서 확인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근거지를 둔 북한 사업체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전체 46곳의 제재 대상자 중 단순히 중국 내에 근거지를 둔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 등을 제외하고 순수 중국 개인이나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25곳에서 30곳 정도로 추산됩니다. 특히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기업은 단둥 훙샹 실업발전 한 곳, 중국 국적자는 이 회사의 운영진 4명이 유일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중국 개인 및 기관 중에는 세컨더리 보이콧, 즉 직접적인 제재 위반이 아닌 제재 대상과 거래를 했다는 혐의가 적용된 사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저우와 홍콩에서 사업체를 운영한 에어로 스카이원사와 신젠의 르후아 일렉트로닉사, 스타스 인터내셔널사 등 5개 기업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거래가 문제가 됐고 이란 금융제재에 오른 12개 개인과 기업 등은 모두 제재 사유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단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된 사례는 아직까진 없었습니다. 당초 일부 언론에선 단둥 훙샹 실업발전 등에 대한 제재를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석했지만 이들은 수출입 금지 품목을 북한과 거래했다는 직접적인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여전히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활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과 거래를 한 중국 기업이 제재되긴 했지만 확고한 대북 압박을 위해선 세컨더리 보이콧이 더 활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제3국의 기업 등에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역시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홍샹그룹과 북한 간의 금융거래에 중국은행 12개가 관여했지만 제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So it's very disappointing that unlike 2005 when secondary sanctions against Chinese banks proved extremely effective, administration is not willing.
지난 2005년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활용해 효과를 거뒀던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제재와 달리 현재 미국 정부는 중국은행 업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의지가 없고 이는 매우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반면 단둥 홍샹 실업 발전 등에 대한 제재를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배정호 박사는 홍샹그룹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그에 따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나가게 되면은 확산되는 거죠. 대북 제재를 좀 더 강도 높인 대북 제재, 또 지금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좀 더 위험성에 대한 그 인식이라든지 등등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청문회에서 프리드 조 장관은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 같은 추가 조사가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로버트 갈루치 미 국무부 전 북핵 특사가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국제대학원 산하 미한연구소가 4일 워싱턴에서 미한 동맹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전반부에는 1993년부터 1999년 미 국무부 소속으로 북핵 협상에 참여했던 조엘 위트 존스 홉킨스 대 선임연구원의 사회로 미북 제네바 합의의 주역이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그리고 한국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재천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 정치 안보 분야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갈루치 전 북핵 특사는 기조 발표와 토론에서 미한 동맹이 직면한 도전 가운데 하나인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상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I think negotiation can be and ought to be considered a legitimate option. I mean, what are the other options?
협상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대북 제재보다 더 강경한 해상 봉쇄나 선제 공격 같은 방안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안이 더 현명하고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를 따져보면 이런 강경책보다는 협상을 먼저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고수할 수 있겠지만 상황만 나빠졌다면서 북핵 위협을 줄이려면 이젠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과 협상에 임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항목들을 거론했습니다.
But generally, what I want to say in this policy academic audience is that I want to preserve the legitimacy of negotiations 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일단 적절한 조건을 충족해야 올바른 협상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런 적절한 조건과 관련해 먼저 협상 목표를 확실히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Is that we not enter serious, hopefully durable negotiations unless both sides agree.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협상 목표라는데 미국과 한국이 꼭 합의하고 협상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목표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협상을 통해 오히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갈루치 전 특사는 경고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그 밖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북한에 어떤 당근책을 줄 것인지 동맹국들과 반드시 협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To be very, very careful about what the United States does, particularly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engage the North, draw them to negotiations.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들이거나 실제 협상 중에 북한 측에 제시할 유인 정책을 고를 때 매우 유의하라면서 특히 미한 연합훈련의 축소나 중단같이 미한 안보 동맹과 관련이 있는 항목은 반드시 한국과 협의하라는 설명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러면서 체제 붕괴를 우려하는 북한이 협상에서 반드시 평화협정 같은 정치적 현안도 꺼낼 것이라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루치 전 특사는 실제로 북한과의 협상이 가능하겠느냐는 반론에 전쟁은 절대로 좋은 생각이 아니며 협상이 가능하다면 전쟁보다는 협상이 낫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재천 교수는 미한 동맹이 굳건하다고 평가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을 압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So I think there is no option but to, you know, approach this with the, you know, multi-track approaches.
대북 제재 그리고 확장 억지력 강화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북한 측에 확실하게 전달해야 하지만 동시에 조건이 맞으면 외교 협상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재천 교수는 그러면서 확장 억지력이 내용이나 협상 조건 그리고 목표와 관련해 동맹국인 미국과 한국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파워 대사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한국 정부 고위 외교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파워 대사의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어제 공화당과 민주당 부통령 후보들 간의 TV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대통령 후보들의 재단 문제, 또 시리아 핵 문제 등을 놓고 열띤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예.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가 올해 말로 끝나는데요. 후임자가 누가 될지 오늘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네. 또 노벨상 그 화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는데요. 노벨상 수상자 소식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 미국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 또 민주당 부통령 후보죠. 팀 케인 연방 상원 의원. 이 부통령 토론회는 딱 한 번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핵 문제와 시리아 내전, 미국 사법 개혁 문제 등 국내외 다양한 현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두 후보는 토론 시간 대부분을 이 상대 후보의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예. 특히 케인 의원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맹렬하게 공격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멕시코인들을 범죄자로 묘사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등 모욕의 기반을 둔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했습니다.
예.
그러자 펜스 주지사는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에 대해서 개탄스러운 집단이라고 표현한 것과 비교하면 트럼프 후보가 한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예.
역으로 클린턴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예, 날선 대리전이 치러졌군요.
네.
민주당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 1기 국무장관을 지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어제.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미국이 약해졌고 덜 안전한 나라가 됐다고 펜스 주지사가 말했는데요. 클린턴 후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케인 의원은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을 지낼 당시에 9.11 테러 주모자인 오사마 빈 라덴이 제거됐다고 상기시켰고요. 오히려 핵 문제에 대해 트럼프 후보가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 한국 등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는데 이 핵이 확산되면 핵무기가 테러범들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핵무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북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처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펜스 주지사는 미국의 핵전력을 현대화하는 등 미군을 재건해야 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효과적인 외교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정책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케인 의원은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면 먼저 공격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예.
대통령은 위협이 임박했을 경우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예. 자, 토론회에 앞서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이 세금 문제 의혹이 불거졌죠. 1990년대 중반에 막대한 사업 손실을 먹고 이 때문에 18년 동안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었는데
네.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공방도 있었겠군요.
예, 트럼프 후보가 투명하게 세금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케인 의원이 계속 촉구를 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펜스 주지사는 트럼프 후보는 정치인이 아니라 사업가라고 말을 했고요. 케인 의원 역시 합법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예.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제 부통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이렇게 끝났는데 그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전문가들은 대부분 마이크 펜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손을 들었습니다.
예.
펜스 주지사가 또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력이 있는데요.
네.
뭐 방송 경험 때문인지 시종일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분하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또 어제 케인 의원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펜스 주지사를 도발하려고 했지만 여기에 넘어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 신문 등은 또 펜스 주지사가 공화당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공화당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공화당원들이 트럼프 후보의 이 보수성에 의문을 품고 있는데요.
네.
펜스 주지사가 작은 정부라든가 낙태 반대 입장이라든가 이런 보수적인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는 거죠. 또 펜스 주지사가 2020년이나 2024년에 공화당 대선 주자로 떠오를 수 있는 입지를 다졌다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반면에 케인 의원은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토론회 초반에 계속 펜스 주지사의 말을 가로막고 끼어들었는데 네. 이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 언론의 평가는 공화당의 펜스 부통령 후보가 좀 앞섰다 이렇게 이게 중론인 것 같은데
네.
일반 시청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토론회가 끝난 뒤에 CNN 방송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48% 대 42%의 비율로 역시 공화당의 펜스 주지사가 이겼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예.
보통 토론회 시청자 가운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도 말이죠. 뭐 하지만 펜스 주지사의 활약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또 미지수입니다.
예.
부통령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 대통령 후보를 바꾸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이제 앞서서는 대통령 후보 1차 토론회가 있었고요. 이때는 이제 클린턴 후보가 조금 더 잘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네.
이제 부통령 어제 있었던 토론회에서는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가 좀 더 잘했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단순하게 보자면 이제 1대1인데
네.
자, 다음 대통령 후보 토론회 이제 한 두 번 남은 거죠?
그렇습니다. 오는 일요일 9일 미주리주에서 2차 TV 토론회가 열리고요.
예.
그다음 주 그 수요일 19일에 네바다주에서 3차 토론회가 열립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이 누가 될지 오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라고요?
네, 저희 VOA 유엔 주재 기자가 차기 사무총장 인선이 최종 결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어제 오후에 전해왔는데요. 예. 이후 AFP 통신을 비롯한 주요 매체들은 과연 어떤 인물이 새로운 유엔 수장으로 결정될지 오늘 중에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잇따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 이렇게 앞서서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 윤곽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유엔 역사를 통틀어서요. 사무총장 인선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내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9대 총장 인선 과정에 후보군을 공개하고 유엔 본부에 모인 회원국 대표들 앞에서 정견 발표를 진행하면서 예비투표를 하는 등 뭐 최근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예.
지금까지 5차례 예비투표를 비공개로 실시해온 유엔 사무국이 오늘 6번째 예비투표의 내용을 일반에 공개를 합니다.
네,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유엔 사무총장 후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를 지낸 안토니오 구테헤스 전 포르투갈 총리가 차기 유엔 사무총장직에 가장 가까이 근접한 걸로 주요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분석하는데요.
예.
오늘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실에서 진행될 6차 예비투표에서 구테헤스 전 총리를 비롯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안보리 이사국들이 찬반 여부를 투표하게 됩니다.
예. 유엔 안보리는 유엔 여러 조직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여기에서 그러면 차기 총장을 결정하는 건가요?
예, 안전보장이사회가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을 추려서 유엔 총회에 추천하는 단일 후보를 만듭니다.
예.
이 단일 후보가 유엔 총회 본투표에서 추인받는 그런 형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안보리가 정하는 단일 후보가 되면 사실상 차기 사무총장으로 결정된 것과 다름없어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유엔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게 5개 상임이사국하고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요.
네.
단일 후보가 되려면 안보리 이사국 총 15표 가운데 9표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됩니다.
예.
특히 안보리가 결정하는 모든 사안에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5개의 나라가 반대하지 않아야 단일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 그 다음은 좀 요식행위라고 이제 봐야겠군요.
네.
이제 앞서서 구테스 전 포르투갈 총리가 유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후보와 단일 후보를 다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가리아 출신 여성 경제학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만만치 않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예.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내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인도적 구호 및 시민보호 담당으로 일하면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인 글로벌 경제성장, 또 난민위기 해소 및 대책 마련을 이끌기에 적임자라는 평가도 얻고 있습니다.
예.
또 특히 지금까지 8명의 유엔 사무총장이 모두 남성이었고요.
네.
동유럽 출신이 없었다는 점에서 성별과 지역 안배 차원의 명분까지 갖췄다는 인물입니다.
예.
역대 유엔 사무총장 8명을 출신 지역으로 분류해보면요. 서유럽에서 3명, 중남미에서 1명,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각각 2명입니다.
예. 지금 사무총장은 반기문 총장, 한국 출신인데요. 자, 유엔 사무총장이 어떤 자리인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193개 회원국을 거들인 최대 국제기구를 이끄는 유엔 사무총장은요, 지구촌 최고의 외교관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국제정세에 영향력이 큰 자리입니다. 이 국제 분쟁 예방을 위한 조정과 중재 역할을 맡아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데요.
예.
공식 업무로 각 나라를 방문할 때는 국가 원수급 예우를 받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유엔으로 파견된 4만여 직원을 총괄 지휘하고요. 수십 개 유엔 산하 기구로 통화라는 한편 이들 기구들의 예산 집행에 최종적인 책임을 집니다.
네,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 노벨상 화학상에는 3명이 공동 수상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상 위원회가요. 프랑스 출신의 장 피에르 소바주 스트라부르 대학교 명예교수와 영국 출신 제임스 프레이저, 스토다트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교수, 그리고 네덜란드 출신 베르나르트 루카스, 페르인과 흐로니영 대학교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네. 이들 과학자들은 초분자체를 이용해서 분자 기계를 구현할 수 있는 원리를 밝히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분야 최고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네.
분자 기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분자라는 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죠. 예. 그만큼 작다는 건데 이 엄청나게 작은 기계를 만들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바로 분자 기계의 그게 기본 개념인데요. 예.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분의 1에 불과한 크기로 감지 기능, 이 센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예.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어서 에너지난을 타개하는 등의 변화까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예.
가장 빨리 현실화할 수 있는 것으로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왔던 매우 작은 크기의 의학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 몸속에 집어넣어서 병을 고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예. 자, 노벨상 수상자 발표 다음 주까지 계속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 오스미 요시노리 일본 도쿄공업대학 명예교수가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고요.
예.
어제는 세 명이 물리학상 공동 수상자로 정해졌습니다. 이어서 오는 금요일 노벨 평화상, 다음 주 월요일은 경제학상, 수요일 문학상 수상자가 차례로 발표됩니다.
대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분야들이 이제 남았네요. 평화상, 경제학상, 문학상.
네.
자, 세 개는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경남도 동해안은 오전에 가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5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3도로 오늘보다 낮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에서 1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 대체로 맑고 오후에는 다소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0도, 양덕 아침에는 8도, 오후에는 21도가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16도입니다. 황해도 오전 역시 맑다가 오후 들어서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주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 22도입니다. 개성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2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북도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진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13도고요. 풍산 아침에는 4도, 오후에는 13도입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이 낮습니다. 영하 2도까지 내려가고요. 낮 기온은 8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북부 해상과 서해북부 해상 모두 흐릴 것으로 보이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가 조금 높습니다. 1에서 4미터로 일고요. 서해북부 해상은 1에서 2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0월 5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북부 알레포에서 정부군과 반군 간 전투가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주 새 민간인 42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지난달 19일 이후 알레포에서 민간인 426명이 숨지고 천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리아 관영 언론은 어제 반군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포탄이 정부군 장악 지역에 떨어져 민간인 7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알레포의 의료 지원 단체는 전날 정부군이 투하한 폭탄이 반군 장악 지역 내 병원을 타격해 완전히 파괴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시리아 휴전 재개에 관한 러시아와의 협상을 중단한 가운데 시리아 정부군은 알레포를 탈환하기 위해 반군 장악 지역의 공습과 지상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시리아에 방공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기로 한 러시아의 결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터 쿠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 측에 S-300 지대공 미사일을 시리아에 배치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려하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나 누수라 전선 모두 공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 대변인은 또 미국은 연합군 공군 병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들 병력이 고유의 방어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지중해에 있는 러시아 군함들과 시리아 타르투스 항내 러시아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S-300 미사일 1개 포대를 시리아로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와 이라크가 각각 총리 발언과 의회 결의안에 항의해 상대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이라크 외무부는 오늘 비날리 일드림 터키 총리의 도발적인 발언들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바그다드 주재 터키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일드림 터키 총리는 앞서 이라크 모술에서 ISIL 반군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태국을 방문하던 홍콩의 민주주의 활동가가 중국 당국의 요청으로 구금돼 홍콩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4년 홍콩의 민주화 운동인 이른바 우산혁명을 주도했던 조슈아 웡 씨는 어제 태국 수도 방콕 공항에 도착한 직후 체포돼 홍콩으로 향하는 항공편에 태워져 강제 출국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태국의 한 학생 활동가는 AFP 통신에 경찰로부터 중국 정부가 태국 정부에 웡 씨의 구금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태국 당국이 법에 따라 시행한 입국 금지 조치를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중국 정부가 그 같은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웡 씨가 속한 홍콩 데모시스토 당 측은 웡 씨가 방콕 대학에서 자신의 민주주의 활동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포털 업체 야후가 미 정보당국의 지시로 수억 건의 이메일들을 비밀리에 검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야후가 미 국가안보국이나 연방수사국의 비밀 요구를 받은 뒤 이 같은 감시 활동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3명의 야후 전직 직원들과 이 문제에 정통한 익명의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이메일 내용과 첨부 파일에 담긴 특정 문구나 코드를 찾기 위해 1년의 문자와 숫자, 기타 부호를 검색하도록 야후를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분자기계를 개발한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오늘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분자기계를 설계 제작한 프랑스 출신 장피에르 소바주 스트라스부르 대학 명예교수와 영국 출신 프레이저 스토더트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 또 네덜란드 출신 베르나르드 페링하 흐로닝언 대학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자기계는 나노미터 크기의 미세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통제 가능한 활동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물질과 에너지 저장체계에서 추가 연구 개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